오늘은 빌립보서 2장 말씀을 이제 선정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6절. 빌립보서는 라이프 성경 사전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바울의 4대 옥중 서신 가운데 하나인 빌립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저자인 바울의 따뜻한 인간미와 풍성하고 깊이 있는 내면의 신앙심으로 가장 잘 승화시인 책으로 유명한 책입니다. 옥중에서 감옥에서 기록이 된 거예요. 기록된 것으로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감사와 찬양, 환희와 기쁨이 넘치게 표현되고 있는 것도 빌립보서의 장점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빌립보서는 그리스도와의 일치, 연합을 이룬 성도들이 내면의 신앙 인격을 고양시킬 수 있는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이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어디에서 기록했다고요? 감옥에서 기록했어요. 감옥. 근데 그 빌립보서 안에는 기뻐하라고 하는 말이 16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해야 된다, 기뻐해야 된다, 기뻐해야 된다, 나는 기뻐하고 있다, 이게 16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를 읽을 때는 이게 무슨 뜻일까? 감옥에 갇힌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기뻐하라고 자꾸 이야기를 할까? 그거를 이해해야, 그래야 빌립보서의 온전한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 또 대한민국의 자유우파 애국시민들, 대한민국 세력들이 지금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다른 게 일이 잡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일하다가도 또 가서 한번 뭐가 있나 보고, 뭐 체포를 했나 간대는데 어떻게 됐나 보고, 그냥 정신이 그렇게 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엄청난 고통 가운데 살아요. 잠도 못 자요. 어젠 제가 두 알을 먹고 잤는데도 지금 잠이 안 와갖고 힘듭니다. 자, 바울을 한번 보기 바라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죽음을 지금 앞두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 4장 4절 가서 보면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주를,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런 감옥 속에서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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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라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과연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 같은 이런 탄핵 정국의 이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쁨이 나올 수 있는가, 이런 거를 이해하도록 이 빌립보서가 우리에게 이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들이 평상시뿐만 아니라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기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쁘게, 핵심 내용이.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탄핵 정국의 비뚤어진 세상 가운데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 이런 그 제목을 가지고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6절에 나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제 전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주시면서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러냐? 소금은 어디에 필요한 거예요? 부패를 막는 데 필요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소금 외에는 무슨 냉장고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소금 외에는 부패를 막을 수 있는 그런 물질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부패한 가운데 있으니까 거기서 부패를 막으려면 너희 그리스도인들이 그 땅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세상은 근본적으로 어두운 데예요. 어둡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너희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 행위를 이렇게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거를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흠없고 무해한 자들이 돼야 된다. 곧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민족 가운데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어둡고 부패한 이런 그 세상을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민족들이 사는 그런 세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구부러졌다고 하는 그런 말은 영어로 crooked라는 말이에요. C-R-O-O-K-E-D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로 크룩이라고 하는 말은 사기꾼이라는 뜻이에요. 이모 같은 자가 크룩입니다. 크룩. 예, 영어로 얘기할 때는 예, Mr. Lee is a crook. 예, 크룩이에요. 크룩. 예, 거기다 ED를 붙이면은 구부러하는 모든 일이 구부러진 거예요. 하는 모든 일이. 예, 그걸 크룩키드라고 이야기하고 퍼벌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인간으로서는 해서 안 되는 그 예, 왜곡된 일을 하는 그런 거를 영어로 표현할 땐 퍼벌스라고 하는 단어, 하나님이 예, 반대하는 그런 일만 하는 그런 거를 퍼벌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했어요. 역시 이모 씨가 퍼벌스 한 자예요. 퍼벌스. 그래서 여기 가서 보면 세상은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사람들로 구성이 돼 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모 씨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예,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구원받기 전에는 다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요한복음 8장 44절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구원받기 전에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아버지가 마귀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구원받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다 구부러지고 비뚤어지고, 그렇죠? 그래서 예, 마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욕망들을 행하는 그러한 자들이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자기 안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였으며 거짓말을 할 때 자기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걸 크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크룩. 저 사람 크룩이야. 영어로 그렇게 얘기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거짓의 아비요, 거짓말쟁이요, 사기꾼이요, 비뚤어진 자요 하는 모든 것이 다 왜곡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구부러진 거예요. 곧바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의 특징이 뭐냐? 곧게 되어 있는 걸 구부러뜨리는 거예요. 곧게 되어 있는 걸 구부러뜨려요. 진리, 올바로 되어 있는 걸 구부러뜨려서 거짓, 가짜 뉴스 내고, 그렇죠? 이렇게 하는 일을 하는 존재가 마귀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부러뜨리고 왜곡하고 비뚤어지게 그렇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세상은 거짓과 불의, 그 다음에 불법이 난무하는 그런 세상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사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대한민국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 80년 전에 전 국민의 70, 80%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하겠다 할 때 이승만이라고 한 대통령이 나타나서 절대 안 돼! 해갖고 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그렇죠? 이끌고 가서 나라를 세웠어요. 이 조선 사람들이 일하기를 얼마나 싫어했는지, 그 일하기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을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갖고 안 돼! 해서 새마을운동 해갖고 그러고 열심히 일하게 해서 잘 살게 만들어줬더니 이제 한 4, 50년 지나서 배부르고 등 따뜻해지니까 이 모든 거 다 잊어버리고 또다시 뭐예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동경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일하지 않고 평등하게 잘 먹고 살 수 있는가, 그렇죠? 이런 걸 꿈꾸는 자들이 등장을 하고, 그러니까 선전선동을 해서 민주주의는 다 한 표 행사를 한다고 해서 돈 공짜로 나눠준다고 하고 이런 자들, 종북 주사파 세력들인지 등장을 해서 이 사람들이 내란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은 이거를 고치려고 계엄령을 지금 선포한 거지 내란을 일으킨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군대, 학교, 교회 등 지금 모든 것이 구부러지고 그리고 비뚤어진 그런 사람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요새 판결 나오고 하는 모든 거 한번 가서 보세요. 그래서 이들을 다시 곧게 펴서 나라를 다시 세우는 일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그 일의 한 축이 누가 돼야 되냐? 누가 돼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 흠 없는 자들, 무해한 자들이 돼서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돼요? 빛을 발하는 광채가 돼야 된다.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국의 결단 비상 계엄령이 선포가 돼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계몽이 되고 있잖아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종북 주사파 세력이 뭔지 전혀 모르고 있던 사람들이 다 깨어나갔고, 특별히 2030 세대들이 깨어나갔고, 에, 이건 안 된다 해서 지금 광장으로 지금 나오면서 전세가 역전이 돼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5%, 아마 이번 주에는 50%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50%, 55%, 60% 가서 아, 이번 기회에 종북 주사파를 완전히 척결한 그 일, 그 일에 대한민국의 교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진리를 믿는 그런 사람들이 그 일에 앞장을 서야 되는 겁니다. 부정선거가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자들을 국회의원으로 만들고 있다는 그런 의혹이 계속해서 증폭이 되면서 192명 가운데 50명은 원래 당선돼서는 안 된 사람이다. 예, 여러 곳에 그런 증거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대로 더 놔둬서 구부러지고 이 나라가 더 비뚤어지면 더 이상 이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 사람이 구국의 결단을 내려서 그래서 경종을 울리고 이대로 가면 죽습니다 하고 목숨을 내걸고 지금 이런 엄청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16절은 이렇게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사람들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세상의 빛들로 빛을 발해야 된다. 여기 빛이라고 써 있는데 빛은 그거는 광채를 얘기하는 거예요. 발광채. 그런데 빛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주는 빛을 받아서, 그렇죠, 어떻게 받아서 빛을 반사하는 그런 존재가 되라는 뜻이에요. 달도 그렇고 지구도 그렇고 빛을 받잖아요. 받아갖고 빛을 내는 거예요. 발광체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비뚤어지고 이 구부러진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다시 반사시켜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거기 가서 보니까 16절에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나는 내가 헛되이 다름질하지 아니하고 헛되이 수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그리스도의 날에 기뻐하리라.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돼서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러 올바른 국가를 이루고 올바른 교회를 하고, 그렇죠?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하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날, 예수님의 심판하신 그날에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고 기뻐할 거다. 그 사도 바울의 말씀이 지구 한 바퀴를 돌아서 지금 이 나라 여기 대한민국에까지 왔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걸 읽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받고 그 진리의 빛을 받아서 그래서 그 빛을 바라는 이러한 광채가 되면 그러면 천국에 가서 재림의 날 그때 천국에 가서 누구를 만나요? 사도 바울을 만나면 서로 껴안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르쳐준 그 진리, 세상의 빛들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진리, 그 진리를 너희가 실천했구나. 그렇죠? 그래서 그 날에 내가 기뻐하고 기뻐할 거라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그런 교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은 저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는 그런 순수한 곳이 아닙니다. 전체가 다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우리도 그런 자들 중 하나였어요, 과거에는. 그런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빛을 받고 그 이후에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데서 어떤 사람이 됐냐, 이렇게 됐다가 곱게 펴진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외적으로는 죄를 짓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이렇게 곱게 딱 이렇게 스트레이트하게 이렇게 딱 펴진 사람으로 하나님이 봐주시는 거예요.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의롭다고 하나님 여겨주신 사람이 해야 될 그런 일이 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살던 그런 세상만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그런 세상이었냐? 성경을 가서 보니까 아니에요.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세상이에요. 제일 먼저 어디가 나오냐? 노아의 시대가 나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그 다음에 11절, 12절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그가 마음으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계속 악하다. 생각하는 모든 게 다 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 그 정도로 비뚤어지고 구부러지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노아의 대홍수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보니까 11절, 12절에 땅도 하나님 앞에서 부패해서 땅이 폭력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께서 땅을 보시니 보라 그것이 부패했다. 땅에서 모든 육체가 자기 길을 부패시켰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죠. 이럴 때 거기 살던 성도가 있었어요. 누가 있었어요?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 그렇죠. 그 가정 8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노아와 그 8명이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그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잖아요. 의로운 삶을 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방주를 짓고, 그래서 인류를 다시 한번 이 땅에 남겨놓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한 거예요.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가서 보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있습니다. 동성애로 타락하고 인신제사를 드리고 도저히 하나님이 참으실 수 없는, 영어로 퍼벌스한 거예요. 도저히 하나님이 참으실 수 없는 이런 세상이 또 열리게 됐어요. 18장 20절 가서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들의 죄가 심히 중하였다. 하나님이 참는데, 참고 참고 참는데 도저히 참을 수 없을 정도까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심히 중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사는 사람들은 심지어 나그네들이 그 자기들 도시로 방문해서 그 남자들이 들어오면 그 남자들과 함께 동성애를 해서, 그래서 그 남자들 성적으로 범하려고 하는 이런 죄를 짓는 그런 악한 자들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럴 때 누가 등장해요? 성도가 또 등장하잖아요. 롯과, 그렇죠? 그의 가족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롯은 이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도시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기다리고, 그리고 천사들의 경고를 받고는 어떻게 해요? 그 도시를 도망을 치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이 또 기록이 돼 있어요. 자, 출애굽기로 이제 넘어가니까 이집트에서 고생하는 이스라엘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억압당하고 우상숭배 강요당하고, 가서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이집트를 다스리더니 그가 자기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스라엘 자손들의 백성이 우리보다 더 많고 강력하다. 자, 요셉 때문에 이집트가 살았잖아요. 그렇죠? 요셉 때문에 이집트가 살았는데 패음망덕한 왕이 등장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본인들이 여태까지 살아왔는지 알지도 못하고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이자들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억압하고 노예로 삼고 잔혹하게 대하는 그런 내용이 출애굽기 1장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겠다 하는데 이집트의 우상을 숭배하라고 강요를 하기 시작했어요. 성도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모세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파라오의 왕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런 신분을 다 버리고, 그렇죠?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이 이집트 땅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가나안 땅으로 이들을 돌려보내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한 거예요. 이게 성도가 하는 거예요.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그와 같은 세상에서. 자, 그 이후에 재판관들의 시대가 열립니다. 재판관들의 시대의 특징은 각 사람이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런 시대적 특징이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가서 보니까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가 보기에 옳은 것을 행했다. 나 이거 믿고 싶으면 이거 믿고 저거 믿고 싶으면 이거, 그냥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이런 악한 시대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한 그런 삶을 살았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경고를 주시면 심판을 내리시면 잠깐 돌이켰다가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이건 무려 400년 동안 진행이 돼서 이방문화에 완전히 흡수가 되는 이런 일이 생겼어요. 이럴 때에도 성도들이 등장했어요. 누가 등장했어요? 기도원이 등장했어요. 삼손이 등장했어요. 두보라 같은 이런 재판관들이 등장해서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그런 세상 속에서 성도들을 구출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자, 유다 백성이 드디어 망하는 그런 시대에 예레미야라고 하는 그런 대언자가 살았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신용은 해요. 예배드리러 갑니다. 희생물을 드리러 가는데 마음은 다 떠나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가서 보니까 2장 13절 19절 가서 보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의 샘인 나를 버렸고 자기들 외에 물 저장고들 즉 물을 가두지 못할 저장고들을 팠느니라. 그래서 유다 백성이 자기들의 남편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이방 잡신들을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불의한 삶을 살았어요. 많이 가진 자들이 갖지 못한 이런 약자들을 착취하는 또 재판관들이 그걸 용인하는 그런 악한 일들이 자행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40년 동안 예레미야를 통해서 경고하고 경고해도 듣지 않습니다. 이때 누가 나타나요? 예레미야가 나타나서 이 성도 예레미야가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세상 속에서 눈물로 회개를 촉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예레미야 말을 듣고 돌아선 사람이 아마 열 손가락 들 정도로 그 정도로 되니까 나라가 망하잖아요.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거리들을 한번 다녀보면서 판단의 공의와 진리를 구하는 자 한 명이라도 있는가 한번 알아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그런 세상에서 예레미야와 같이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성도가 있어서 그래서 그 나라가 나중에 다시 70년 뒤에 돌아와서 그 나라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예수님이 드디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 당시 그 유대 땅에는 위선자들이 가득 찼어요. 위선자들 다 어떤 사람들이냐? 종교인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적어서 베끼는 서기관, 가르치는 율법 박사, 그저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하나님 말씀을 그냥 달달달달 외운다고 한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위선자예요. 위선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태복음 23장에 가서 보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는 마치 회칠한 돌무덤 같도다. 그것은 겉으로는 참으로 아름답게 보이나 속은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부정한 것으로 가득하도다. 겉으로 보기엔 그럴듯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는 죽은 사람들의 시체와 뼈가 가득 찬 그런 무덤처럼 되어 있는 그런 비뚤어지고 구부러진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33년 반을 사시고 공생애를 3년 반을 하셨어요. 어떻게 돼서 결국 그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그 세상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을 시키고 그를 죽였습니다. 그렇죠? 이때 나타난 성도의 반응이 뭐예요? 그게 성도 중에 성도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은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세상 속에서도 꿋꿋하게 진리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어요. 최대의 지옥을 당하고, 그렇죠? 최고의 모욕을 당하고, 그러면서도 최고의 순종의 모범을 보이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최고의 승리를 이끌어내셨어요. 그게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될 그런 일이라고 성경이 구약 성경부터 시작해서 신약 성경까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사람들, 빌립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도시, 그 세상이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사람들이 사는 그런 세상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당시 로마 제국이 어떤 상태였냐? 로마 제국, 겉으로 보기엔 번영을 많이 누리고 있는데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보면 아주 타락하고 부패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히 부패하고 구부러지고 그 다음에 비뚤어진 그런 사회였습니다. 첫 번째 우상 숭배. 로마 제국은 수많은 신들을 이제 경배하고 숭배했고 특별히 황제를 신으로 신격화해서 황제 숭배하는 걸 아주 강요를 했습니다. 황제를 주로 모셔라. 두 번째, 도덕적인 타락. 로마 사회는 방탕함과 음란함으로 가득했어요. 극장, 여기 행해지는 공연이나 축제는 종종 외설적이고 폭력적이었으며, 그 다음에 이교도들의 도시에 있는 이런 신전에서는 가서 하는 일이 뭐예요? 이 창녀들과의 이런 결합, 이런 거짓신들에게 드린 그런 예배를 강요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잔인한 오락을 즐겼어요. 콜로세움에서 열리는 검투사 경기, 또 야수사냥과 같은 잔인한 오락이 대중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간의 생명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그런 일이 그 당시에 만연했습니다. 노예제도,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노예였는데 노예가 없으면은 로마가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노예들은 잔혹하게 학대당하거나 생명을 경시당했어요. 단순히 하나의 물건처럼 여겨진 거예요. 자, 정치적인 부패. 로마 제국의 정치 지도자들은 권력을 위해서 음모와 배신을 서슴지 않았어요. 죽이고, 그렇죠? 음모를 꾸미고 해서 나라를 뒤집어 엎고 하는 그런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는 그런 일, 그 일을 위해서 뇌물수수, 부패 이런 것이 만연한 그런 사회였습니다. 성적인 부도덕, 동성애, 간음, 수간, 근진상간 등 다양한 성적 부도덕이 만연했으며, 이러한 행위는 일부 계층에서 문화적으로 허용되거나 장려가 됐다. 그래서 폼페이 화산 이런데 그 화산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것들 보면 이런 일들이 자행이 된 것을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를 박해했어요. 로마는 초기 기독교인들을 강하게 박해했습니다. 왜 그러냐?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외에는 주가 없습니다 하고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 체포가 되고 그래서 고문당하거나 처형이 됐어요. 사도 바울도 이 시대에 감옥에서 목이 참수가 돼서 죽는 그와 같은 죽음을 당했고, 베드로도 이때 죽었고, 예수님의 열두 사도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로마 제국의 어느 한 곳에서 예수님 믿는 신앙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물질주의와 탐욕, 로마 사회는 사치와 향락을 추구하며 물질적인 풍요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그런 사회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심하고, 이로 인해서 사회적 불안이 곳곳에 존재하는 불안한 그런 사회였습니다. 미신과 점술, 로마 사람들은 점술과 예언을 신뢰하며 이런 미신적인 행동은 참된 신앙, 하나님을 믿는 이런 신앙, 이거를 추구하는데 큰 장애물이 이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너희는 지금 비뚤어지고 구부러진 민족 가운데서 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이런 내용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세상 속에서 지금 누가 살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이 살고 있고, 이런 세상 속에서 에베소 교인들이 살고 있고, 로마 교회 교인들이 살고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살고 있고, 갈라디아 지방의 교인들이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편안하게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밖에만 나가면 음란하고, 밖에만 나가면, 그렇죠? 모든 부도덕이 만연한, 밖에만 나가면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는 걸로 가득 찬 이런 세상 속에서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고군분투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 이런 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세상 가운데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는 흠없고 무해한 자들이 돼야 된다. 세상이 그렇게 악하고 너희를 핍박해도 흠이 없는 삶을 살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다시 말해,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이런 민족들이 사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에게 책망받을 것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된다. 참 너무나 멋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요새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얼마나 걱정하고 있어요. 저 교회 저러다가 망하지 않냐고, 교회가 저게 교회냐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와서 21세기 한국 교회를 보면 통탄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교회인가? 내가 가르친 그런 교회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그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는 얼마나 구부러지고 얼마나 비뚤어진 세상인가? 사도 바울 시대 이상으로 지금 현 시대도 노아 시대 이상으로 소돔과 고모라 시대 그 이상으로 지금 이 시대도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그런 시대예요. 우상 숭배가 현대화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과거의 우상 숭배는 뭘 만들어 놓고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는 이런 형태였는데 이젠 우상 숭배의 대상이 바뀌었어요. 뭘로 바뀌었어요? 돈으로 바뀌고 성공으로 바뀌고 권력으로 바뀌고 세상적인 이런 쾌락으로 바뀌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상으로. 이게 우상입니다. 이게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이런 물질적인 것들, 심지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위로 두는 이런 일, 탐욕을 부리는 거, 이게 우상 숭배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21세기에 사는 이 사람들보다 더 많이 탐욕을 갖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가지고 있는데도 더 갖고 싶고 있는데도 더 갖고 싶고 이렇게 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21세기는 도덕적 상대주의가 팽배한 시대입니다. 다시 말해 선과 악의 기준이 절대적인 기준이 무너져 내렸어요. 무너져 내렸어요. 그냥 내 기준대로 맞으면 이게 선이고 그렇죠? 너는 너 선대로 살고 난 나 선대로 살아 이렇게 해서 절대적인 기준이 다 사라져버리니까 사회가 혼란과 혼돈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성적인 타락은 지금 인류 역사상 최고조에 와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심지어 요새는 어떻게 해요? 트랜스젠더 성까지 갈아버리잖아요 여러분. 성수술 전환수술을 해갖고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아이가 나 남자아이인데 나 여자아이인 것 같아 이거 얘기하면 그냥 부모 동의 없이 가서 성전환수술을 하잖아요 지금. 이런 무서운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시대입니다. 가정의 파괴, 이혼, 동거, 비혼주의가 증가하면서 가정의 구조가 완전히 무너지는 이런 시대에 인간이 존재한 이래로 이런 시대가 없었습니다. 생명의 경시, 지금 낙태, 안락사, 인간이 자기 생명 이런 거 모든 걸 이걸 다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미국 같은 경우는 낳기 바로 전날 애를 가서 죽이는 낙태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그런 법이 지금 통과가 되는 이런 무서운 시대, 비뚤어지고 구부러진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제 음란물과 대중문화의 타락이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고 있고 법적인 불의, 악한 자들이 권력을 쥐고 부와 권력을 이용해서 법망을 빠져나가며 정의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으로 변질이 됐잖아요. 50억 클럽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을 주고 대법관을 매수해갖고 그래서 벗어났다 그래서 선거에 나오고 하는 그래서 50억 클럽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런 부정한 일들이 이 땅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정치적인 부패, 지도자들이 권력을 남용하고 도덕성을 저버린 정책을 실행하며 국민의 신뢰를 배반하고 있어요. 공수처는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는데 본인들이 할 수 있다고 저렇게 불법을 저지르고 있고 불법 영장을 발부하고 그걸 또 내면 또 해서 여기저기 돌다가 가서 좌익들이 가득 찬 곳에 가서 거기 가서 발부 받아갖고 불법으로 영장을 해서 대통령을 체포하겠다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10위 조금 있어 세계 7위에 드는 그런 국가예요. 아 이런 국가에 대통령이 여기 포승줄에 끌려서 밖으로 나와서 포토라인 했으면 이런 망신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런 망신이 온 세상에 한 생각을 해봐요. 그냥 국가의 경제가 통망해요. 그냥 쑥 떨어져 버려요. 아 체포를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수사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는데 이러한 난잡한 일을 불법으로 지금 자행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번 주 내로 이런 모든 불법이 다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다 드러날 줄로 믿어요. 여러분 하늘 아래 거짓이 어떻게 계속 존재할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이제 드러나서 공수처장을 비롯해서 이런 모든 자들의 악행이 드러나서 그들이 이제 감옥 가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길 거다. 기독교 박해, 수많은 나라에서 기독교 신앙을 표현하는 것이 법적, 사회적으로 제한이 되고 있어요. 심지어 미국에서는 공립학교에서 성경도 못 읽어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세워진 나라인데 성경을 갖고 와서 성경도 못 읽어요. 지금 미국이 지금 이런 나라가 됐어요. 이게 얼마나 비뚤어지고 왜곡이 된 이런 사회입니까? SNS 그다음에 기술에 이런 것이 남용이 되면서 소셜미디어가 거짓 정보, 가짜 뉴스를 얼마나 내보내는지 알 수가 없어요. 뭐 1,000명을 투입해서 만든 게 다 가짜 뉴스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시애틀에 계시는 한 80대신 노인분이 문자를 보내왔어요. 지난해에도 우리 교회 오셔갖고 그래갖고 만불을 헌금해 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 이 대한민국에 내가 너무 감사한다. 젊은 나이에 그래 유학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대한민국에서 아마 국비장학금 가신 것 같아요. 그래갖고 가서 이제 뭐 하셔갖고 지금 연세가 80 되셨는데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나이가. 아, 그래갖고 만불을 또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왜 만불을 왜 또 보내시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아, 지금 뭐 난방버스라도 좀 어떻게 내가 좀 하고, 아, 지금 물대포를 쏜다 그러는데 이거 도대체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매님 이거 다 거짓 뉴스니까, 가짜 뉴스니까, 그 자매님 돈 빌리지 마시고 자매님 쓰세요. 우리가 다 알아서 합니다. 여기서 이 한국 거는 우리가 알아서 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급하면 그래 80 노인이 그렇죠 만불을 보내겠다고 난방 버스라도 어떻게 좀 하고 물대포 하는 거라도 좀 막아야 되겠다고. 왜 하도 가짜 뉴스로 물대포 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무 답답해갖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가짜뉴스에 속아 넘어가지 말기 바랍니다. 교회의 타락, 일부 교회는 세속화가 되고 성공과 숫자에 집착하며 번영복음을 팔고 있잖아요. 복받는다, 복받는다. 제가 엊그제 우리 교회에 올라온 그 글을 보고 정말 너무 놀랐습니다. 동방에서 온 그 지혜자가 세계의 선물을 갖고 왔는데 그 뜻이 뭐냐? 황금. 황금은 뭐예요? 교인들에게 황금을 많이 준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면은. 이게 목사입니까, 여러분? 이게 목사예요. 예. 그거 설명을 하면서 황금의 뜻이 뭐냐? 교회에 오면 황금을 많이 받는다. 이게 목사가 해야 될 설교예요, 이게. 영적 전쟁의 심화. 사탄은 온갖 방법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며 특히 기독교인들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어요. 한번 우리 주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여러분 그 어려움을 뚫고 오늘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더구나 우리 교회 오는 거 얼마나 더 힘들어요. 우리 교회 장벽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오려면 장벽이. 그렇잖아요. 진리를 찾아서 오는 게 그렇게 힘든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뭐 하는 사람이냐?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성경 있는 그대로 믿고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미워하는 걸 나도 미워하고 예수님이 좋아하는 걸 나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15절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돼 있냐? 너희는 흠이 없고 순전한 삶을 살아야 된다. 흠이 없고. 그렇죠. 너희가 흠 없고 무해한 자들이 돼야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흠 없고 무해한 자들, 곧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민족 가운데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야 된다. 흠 없는 삶,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일단 우리가 깨끗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의 유혹을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당시에 그렇게 배교가 심하고 우상 숭배가 만연한데도 불구하고 41년 동안을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며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들은 사람이 몇 명 되지 않아요. 들은 사람이 그런 세상에 대구도 하나님 말씀을 외쳤듯이. 근데 예레미야의 삶이 깨끗한 삶이었으니까, 그렇죠? 사람들 보기에 흠이 없는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흠 없고 그리고 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사람들로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2장 15절 또 끝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돼 있냐. 그런 민족 가운데서 너희가 세상에서 빛들로 빛을 내야 된다. 여기 나오는 빛은 광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빛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빛을 반사하는 발광체가 돼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어둠이 깊을수록 빛이 더 선명하게 빛나는 거예요. 세상이 구부러지고 비뚤어지고 점점 더 악하면 악할수록 그리스도인의 그 선함과 그리스도인의 해를 끼치는 이런 모든 것, 이런 모든 것이 점점 더 빛이 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진리, 공의 이런 거 실천하며 우리의 선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것처럼 비뚤어지고 구부러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빛을 밖으로 바라는 그러한 사람들이 돼야 된다. 2장 16절은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생명의 말씀을 제시해야 된다.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거는 곧바로 딱 서 있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이 말씀을 곧바로 딱 붙들고 그거를 어떻게 해요? 구부러진 세상 속에 제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여기에 올바른 길이 있습니다. 곧바른 길이 있습니다 하고 그 생명의 말씀을 제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인도하는 등불이고 빛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진리의 빛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빛을 비추어야 돼요. 현 세상은 모든 진리가 상대적인 진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어떤 걸 비춰야 돼요? 절대적인 진리를 비춰줘야 되는 겁니다. 절대적인 진리.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이것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그렇게 됐고 앞으로 예수님 오시는 때까지 인류 역사가 여기에 기록이 된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씀에 따라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내가 먼저 믿고 그 믿은 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그대로 제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미디어 선교를 하는 거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책자를 돌려주는 거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때는 성경까지도 나누어 주는 거예요. 말씀을 제시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힘이 어디에서 나는가? 이거 우리가 하고 싶잖아요. 근데 이게 어디에서 힘이 나야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게 12절에 기록이 돼 있어요. 12절 가서 보면 그러므로는 그 앞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순종의 본을 이렇게 사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은 그런 것처럼 너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돼야 된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이거 개혁성경처럼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구원은 출생과 같은 거예요. 예, 출생. 어느 한순간에 구원은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 자, 구원 받았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왔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이루어져요? 예수님의 생명이 일하는 것이 밖으로 표출이 되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일을 해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 속에만 내재해 있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표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구원 받은 게 밖으로 표출이 되어야 된다. 특히 지금과 같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국가가 전복될 위기에 놓여 있는 시점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빛을 제시해야 돼요.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세상에 제시해야 되는가.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밖으로 드러내 일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는,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진리야, 진리가 무엇이고 거짓이 무엇인가를 밝히 보이는 게 구원받은 사람이 밖으로 드러내서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진리가 뭐고 거짓이 무엇인가를 밝히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의 구원을 밖으로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의 체제를 지키는 거. 이 체제를 지키는 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기뻐하는 그런 일이다. 구원받은 자가 밖으로 자기의 구원을 표출해서 보일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이 시점에는 뭐냐? 이 나라를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 하려고 하면은 그럼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그 다음 절에 나와요. 2장 13절에 자신의 선한 기쁨에 따라 너희 안에서 일하사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자유대한민국 이거를 지키게도 하시고 지켜야 되겠다고 원하게도 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대한민국을 누가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한 크리스찬을 통해서 기독교 국가, 그렇죠, 기독교 입국론을 통해서 이 나라를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대한민국을 지키는 게 이 시간에 하나님의 뜻입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이게 지금 이 시간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다.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라면 바로 이런 위기의 때에 생명의 빛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공산주의는 안 된다. 사회주의는 안 된다. 그렇죠? 낙태 동성애 동성애 이런 거 다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 입법부에 저 입법 독재하는 거 내란 수준으로 하는 거 저거 아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지켜주신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거, 윤석열을 지키는 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여러분. 결론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는지 잘 보여주는 그런 기록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세요. 오늘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세상은 처음부터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세상이에요. 근데 그 안에 성도가 들어있거든요. 성도는 거기서 그걸 이기고 나가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발하는 사람들, 빛을 발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특별히 빌립보서 2장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흠없고 무해한 자들, 곧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민족 가운데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야 되고, 이런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민족 가운데서 세상에서 빛을 내는 광채로 빛을 내면서 생명의 말씀을 제시해야 된다. 생명의 말씀 지금 이 시간엔 뭐예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고 세상에게 선포하는 게 그게 생명의 말씀을 지금 이 시간엔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그 안에서 영혼의 자유가 있고 신앙의 자유가 있을 때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거지, 이 사회가 공산화가 되면 아무 말도 못합니다, 여러분. 아무 말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겸손과 순종, 거룩함을 실천하고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그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고 희생과 섬김, 여러분 한남동에 나가서 추운데 거기 나가는 게 여러분 그게 정말 큰 희생과 섬김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는, 지금 이 시점에 그게 제일 큰 희생과 섬김이에요. 어저께 어떤 분이, 80세 되신 분이 저한테 사진을 찍어서 그 부인과 함께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보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너무너무. 여러분, 이렇게 해서 지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이게 희생과 섬김이에요. 교회 와서 뭐 하는 것만 희생과 섬김이 아니라 지금 이 위기의 때에는 한남동에도 가고 광화문에도 가고 시간이 되는 대로 가고 해서 희생과 섬김 하는 게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희생과 섬김이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으로 표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싶습니다. 교회에서 기도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광장으로 가고 SNS에서 돌리고 어떻게 하든지 이 나라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이 일, 이 일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그렇죠, 의롭게 행동하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지금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일, 그리스도인이 빛을 좀 발해달라 그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들이 좀 일어나서 빛을 발해라 그렇게 요구하잖아. 이게 시대가 말하는 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이다. 이 일이 우리 사랑 침례교회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를 통해서 충만히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